제8장 성령.
우리가 이미 말했듯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바로 우리 몸에서 그분이 우리를 다루시는 동기이자 이유입니다. 우리가 로마서에서 말한 그리스도인의 체험의 각종 단계들을 보기 전에 다시 한번 주제를 떠나서 성령의 임재와 사역에 대해 말해봅시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체험에서 우리의 생명과 봉사를 효과 있게 하는 데 결여되어서는 안 될 힘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로마서 두 단락에서 두 구절을 인용할 것입니다. 한 곳은 5장 5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입니다. 다른 곳은 8장 9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입니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은 결코 엉뚱하게나 임의로 주지 않으십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값없이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확실한 기초 위에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체험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취하려 한다면 반드시 그것들을 취하는 근거를 알아야만 합니다. 성령의 은혜에 관해서는 두 방면에서 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도움이 됩니다. 이는 곧 성령의 옮겨붐과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지금 우리의 목적은 어떤 기초에서 성령의 이중적인 은사가 우리 것이 되는가를 보는 데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역사를 외적인 표현과 내적인 표현으로 나누는 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계속 전진할 때 우리는 이런 구분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또한 이 두 가지를 비교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의 성령의 역사가 훨씬 귀하다는 결론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밖에서의 성령의 역사가 귀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에게 주신 모든 은사가 다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은사가 너무 풍성해서 그런지 불행히도 우리는 우리의 특권을 너무나 가볍게 여깁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우리처럼 복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의 부어짐의 은혜를 우리보다 더욱 감상하였습니다. 그들 당시에 이 은혜는 택함받은 소수에게만 주어졌었습니다. 주로 제사장들과 사사들과 왕들과 선지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다 이런 은사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격이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벗 모세와 사랑받은 다윗과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와 같이 성령의 옮겨부음을 입을 수 있다니. 성령의 옮겨부음의 은혜를 얻음으로써 우리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의 대열에 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은혜에 대한 가치를 보고 그것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즉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성령의 옮겨부음을 얻고 영적인 은사로 장비되며 능력을 갖고 하나님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근거로 그분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셨는가?
성령의 옮겨부음.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36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팔등상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34절과 35절은 시편 110편을 인용한 삽입된 말씀이기 때문에 잠시 한쪽에 제쳐놓고 먼저 33절과 36절을 생각해 봅시다. 만일 우리가 먼저 인용한 두 구절을 상관하지 않는다면 베드로가 한 말에 대해 더욱 분명해질 것입니다. 33절에서 베드로는 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으로 높여지신 것에 대해 말하는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분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으셨다. 이어서 무엇을 말합니까? 오순절이 임하였다. 그분이 높여진 결과는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먼저 주 예수님에게 주시고 그분으로 하여금 성령을 그분의 백성에게 부어주게 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분이 하늘로 높이 올려지심에 근거합니다. 이 구절의 말씀은 주 예수님이 높이 올려지셨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케 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매우 분명합니다. 성령의 옮겨 부으심은 당신과 나의 공로와는 무관하고 오직 주 예수님의 공로와 관계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우리의 어떠함에 있지 않고 그분의 어떠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이 영화롭게 되셨기 때문에 성령이 부어진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죽으셨기에 내가 죄사함을 얻을 수 있었고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에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으며 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으로 높이 올려지셨기에 내가 성령의 옮겨 부으심을 얻었습니다. 모든 것이 나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 인한 것입니다. 죄사함은 사람의 공로에 근거하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에 근거합니다. 거듭남은 사람의 공로에 근거하지 않고 주님의 부활로 인한 것입니다. 성령을 주심은 사람의 공로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높이 올려지심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당신과 내게 부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증거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36절을 보기로 합시다. 이 구절 안에 우리가 특별히 주의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런즉입니다. 이 단어는 어떻게 사용됩니까? 이 단어는 어떤 말을 새로 시작하기 위해 사용되지 않고 오히려 앞에서 한 말을 잇기 위하여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 이미 언급된 어떤 일이 있다는 것을 항상 암시합니다. 이 그런즉 앞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무엇과 관계 있습니까? 이것들이 34, 35절과는 무관하고 33절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매우 현저한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것에 대해 말했었습니다.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또 그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너희 보고 듣는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신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사람 예수를 이미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데 있다. 성령이 이 땅 위에 부어진 것은 하늘에서 발생한 일, 즉 나사렛 사람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으로 높여지셨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므로 오순절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청년은 그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야곱은 어느 날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로 인해 수년 동안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무덤에 있지 않고 영광과 권세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 아들의 죽음 때문에 수년 동안 애통해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요셉이 아직 살아있고 애굽에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누가 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처음에 야곱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좋은 소식이 그에게는 사실 같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야곱에게 요셉이 높여졌다고 한 말은 참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야곱이 나가서 요셉이 애굽으로부터 보내어준 수레를 보고서야 그 말을 믿었습니다. 여기서 수레는 무엇을 나타냅니까? 물론 성령을 나타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 안으로 들어갔다는 증거로서 보내심을 받았을 뿐 아니라 더욱이 우리를 영광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거의 2000년 전 행악자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께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영광 안에와 아버지 우편에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심을 어떻게 확실히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 의심의 여지 없이 이것을 아는 것은 그분의 영이 이미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주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나사렛 사람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이시다. 주 예수님의 높이 올려지심은 성령이 강림하신 것의 근거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영광을 얻으셨는데 여러분은 아직 성령을 얻지 못했다면 이것은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죄사함을 얻은 것은 무엇에 근거합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간절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한두 번 성경을 열심히 읽었기 때문입니까? 여러분이 자주 집회에 참석하기 때문입니까? 여러분의 공로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천만 번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은 무엇에 근거하여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이라고 말합니다. 사함의 유일한 근거는 바로 피 흘림입니다. 보혈이 흘려졌으므로 여러분의 죄는 이미 사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부어주심과 죄사함을 얻는 것은 원칙상 완전히 동일합니다. 주님이 이미 못 박히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고 주님이 이미 영광을 얻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그분의 피를 흘리셨는데 여러분의 죄가 아직 사함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가능합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영광을 얻으셨는데 당신이 아직 성령을 얻지 못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가능합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모든 것에 동의하나 자신은 이런 체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만일 내게 아무것도 없다면 어떻게 자만하며 내가 모든 것을 소유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객관적인 사실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주관적인 체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사실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결코 체험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실이 우리의 체험의 근거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칭의의 문제로 돌아갑시다. 여러분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여러분이 의롭게 된 것은 여러분이 무엇을 행한 것에 있지 않고 주님이 이미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얻는 것은 의롭게 되는 것과 방법에 있어서 완전히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다만 주님께서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써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런 체험이 결여되었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침례는 높이 올려지신 주님이 교회에게 주신 은사라는 영원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도록 그분께 구해야 합니다. 일단 우리가 이 점을 보았다면 우리는 자신의 모든 노력을 멈추고 찬미로 간구를 대신할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 이유는 세상 사람을 위하여 주님이 이루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같은 원칙으로 주님이 교회를 위하여 이루신 것을 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다면 우리는 성령의 침례를 얻기 위해 더 이상 스스로 노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고 일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일단 우리가 그리스도의 역사를 보면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저절로 솟아날 것입니다. 믿을 때 우리에게 체험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얼마 전에 복음을 매우 반대하다가 후에 구원을 얻은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구원받은 지 5주가 안 되었을 때 제게 1년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 상해에 왔었습니다. 마지막 날 제가 말한 것은 성령의 옮겨 부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그는 간절히 기도하기를 주여, 제게 참으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이미 영화롭게 되셨는데 왜 지금 곧 당신의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얼마 후 그는 주여, 완전히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한 후 자신의 기도를 정정했습니다. 주 예수여, 저와 당신은 생명을 같이 한 동반자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미 두 가지, 곧 당신께서 영광을 얻으실 것과 제가 성령의 옮겨 부음을 얻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이 이미 영광을 얻으셨으므로 만일 제가 아직 성령을 얻지 못했다면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 주여, 당신을 찬미합니다. 당신이 이미 영광을 얻으셨고 저도 성령을 이미 얻었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성령의 능력이 그의 몸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감지하였습니다.
비결도 역시 믿음이다.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것과 성령을 얻는 것도 모두 믿음에 달렸습니다. 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계신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우리 죄가 사함받은 것을 알게 되고 주 예수님이 보좌 위에 계시다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얻는 근거는 우리의 기도나 금식이나 기다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높이 들리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몇몇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기다림을 강조하고 기다리는 집회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어떠함에 근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에 근거합니다. 성령의 부어주심은 우리의 선함과 위대함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영광을 얻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그분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구원받고자 하는 뜻을 표명한 한 불신자가 있다 합시다. 당신이 그에게 구원의 길을 설명하고 그와 기도할 때 그가 주 예수여, 당신이 저를 위해 이미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당신은 능히 제 모든 죄를 씻어내실 수 있습니다. 진실로 당신이 저를 용서하리라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라고 기도했다 합시다. 당신은 이런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믿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그가 이미 거듭난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까? 그가 주여, 당신이 장래 제 죄를 용서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가 아니라 주여, 당신을 찬미합니다. 당신이 이미 제 죄를 사하셨고 저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제 죄는 이미 깨끗이 씻어졌습니다. 라고 말할 때입니다. 사람의 기도가 간구에서 찬미로 바뀔 때 비로소 그가 구원받았음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그는 더 이상 하나님께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하지 않고 어린 양의 피가 이미 흘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그를 사하셨다는 것을 찬미할 것입니다. 같은 원칙으로 여러분은 성령을 얻기 위해 수년 동안 간구하고 기다렸지만 아직 성령의 능력을 얻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성령을 부어달라고 간구하는 것을 멈추고 도리어 믿는 마음으로 그분을 찬미하면서 주 예수님이 이미 영광을 얻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이미 부어졌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사라진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합시다. 성령을 얻기 위해 애쓰거나 기다려야 할 필요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장차 주가 되실 뿐이 아니라 이미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장래 성령 얻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믿음의 문제입니다. 또 믿음은 계시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이미 영광을 얻으신 고로 성령이 이미 부어졌다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의 마음속의 간구는 자연히 찬미로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령한 복을 확실한 기초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는 우리 편에서 영접하기 위한 어떤 조건들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성경 말씀에는 부어지신 성령을 받는 조건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 구절은 네 가지를 말합니다. 즉 회개와 침례와 죄사함과 성령입니다. 앞의 두 가지는 조건이고 나중 두 가지는 은혜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사함을 얻으려 한다면 어떤 조건을 수행해야 합니까? 성령의 말씀에 의하면 그 조건은 두 가지, 곧 회개와 침례입니다. 첫 번째 조건인 회개는 생각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전에는 범죄가 일종의 즐거운 일이었으나 이제 이 일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 것입니다. 전에 저는 세상을 매력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더 좋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불쌍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전에는 즐겁게 여겼던 많은 일들이 이제는 천하게 여겨지고 전에는 아무 가치 없게 여겨지던 일들이 이제는 가장 귀중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을 바꾸는 회개입니다. 만일 사람의 생각에 이런 변화가 있다면 그의 생명에는 참된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조건은 침례입니다. 침례는 내적인 믿음을 밖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마음속으로 진정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었으며 또 함께 부활한 것을 믿었다면 나는 침례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이로써 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믿은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침례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사함의 조건은 두 가지, 즉 회개와 사람들 앞에서 믿음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회개하였습니까? 여러분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이 주와 연합하여 하나 된 것을 간증하였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죄사함과 성령의 은사를 얻었습니까? 여러분은 첫 번째 은혜만 얻고 두 번째 것을 얻지 못했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만일 여러분이 두 가지 조건을 이행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두 가지 은혜를 주십니다. 왜 여러분은 한 가지만 원합니까? 두 번째 것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령 제가 한 서점에 들어가서 가격이 10실링인 상하권으로 되어 있는 책을 택했다 합시다. 제가 돈을 지불하고 서점에서 나올 때 부주의로 그중 한 권을 서점 계산대에 두고 집에 와서야 그것을 알았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즉시 서점으로 돌아가서 잊어버리고 가져오지 않은 그 책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 책값을 다시 지불하려는 생각은 합당치 않습니다. 저는 서점 주인에게 설명하고 두 권의 책값을 드렸으니 나머지 한 권을 달라고만 하면 됩니다. 저는 돈을 지불할 필요 없이 즐겁게 그 책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만일 같은 상황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바로 이런 상황 하에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미 조건을 충족시켰다면 여러분은 마땅히 두 가지 선물을 다 얻어야지 한 가지만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를 이미 얻었다면 왜 즉시 두 번째 것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 이렇게 말하십시오. 주여, 저는 당신께서 죄사함과 성령을 주시는 조건을 충족시켰으나 제 어리석음 때문에 전자만 얻었을 뿐입니다. 이제 돌이켜서 당신께 나와 성령의 은사를 취합니다. 이것을 주심을 인하여 당신을 찬미합니다.
체험상의 차이.
혹 여러분은 성령이 내 몸에 강림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알게 될지를 말할 수는 없으나 여러분은 그것을 압니다. 성경은 오순절날 제자들 각 사람의 느낌과 정서가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시 그들의 느낌을 확실히 알 수 없지만 느낌과 행동에서 그들이 다소 평범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을 본 사람들이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고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 위에 강림하실 때 그들에게는 언제나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것이 있는 법입니다. 비록 그것이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와 느낌에 지나지 않을지라도 그 느낌에 따라 불가사의한 초월의 능력을 지니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옮겨 부음에 어떤 특별한 밖의 표현이 있게 된다고 말할 수 없고 규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령의 옮겨 부음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한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당시 성령이 제자들 위에 임했을 때 그들의 행동은 매우 특별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그들을 쳐다보는 사람들에게 설명하기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날 베드로가 예언을 하였습니까? 우리는 그날 베드로가 요엘이 말한 예언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 120명이 예언을 하거나 이상을 보았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 꿈을 꾸었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꿈을 꿀 수 있습니까? 그들은 생각이 매우 청명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말씀을 인용했단 말입니까? 대체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가 인용한 요엘의 말은 예언을 말하는 것과 환상을 보는 것과 꿈꾸는 것이 성령의 옮겨 부어짐에 따라 오는 것임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증거들은 오순절날에는 분명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다른 면에서 요엘은 성령의 옮겨 부음을 받을 때의 광경을 예언하면서 큰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니 또는 불 같은 혀가 나타나니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작은 다락방에서 발생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방언을 말할 것이라고 말한 요엘의 말을 찾아낼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오순절날 제자들은 방언을 말하였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요엘의 말을 인용한 것은 무슨 뜻에서였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것은 오순절날의 체험이 바로 요엘이 말한 성령의 옮겨부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요엘이 말한 그 증거들은 오순절날 한 가지도 출현하지 않았습니다. 요엘서에서 말한 것을 제자들은 소유하지 않았고 제자들이 소유한 것은 요엘서에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인용한 성경은 그의 논점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반박하는 것 같습니다. 이 비밀은 어떻게 설명되어야 합니까? 그날 베드로가 성령의 통제하에 말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의 기록은 성령의 감동에서 나온 것이므로 그가 임의로 한 말이나 합당치 않은 곳은 한 군데도 없으며 완전히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너희의 보고 들은 바는 선지자 요엘의 말씀이 응한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음을 주의하십시오. 그는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성취한 것이 아니라 동일한 일을 체험한 것 뿐입니다. 이는 곧은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은 예언된 것과 동일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만일 이것이 성취에 관한 일이라면 모든 체험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고 예언도 환상도 꿈꾸는 것도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는 곧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같은 일이 반복되는 문제가 아니라 두 가지 일이 동일한 부류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성령은 베드로를 통하여 체험상의 차이점을 강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밖의 표현들은 다양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표현들이 우리가 보지 못했던 바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성령은 오직 한 분이고 그분은 주이십니다. 토레이가 여러 일 동안 목회를 한 후 성령이 그의 몸에 강림하였는데 그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그가 한 말로 설명해 보도록 합시다. 나는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한 그 장소를 정확히 기억한다. 주인은 매우 조용했다. 나는 그렇게 조용한 시간을 체험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네 것이다. 이제 가서 전파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당시 나는 성경에 대하여 지금처럼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무지함을 긍휼히 여기사 내 마음에 직접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가서 전파하였다. 그날부터 지금까지 나는 새로운 사역자가 되었다. 이 체험 후 얼마 후인지는 알지 못한다. 어느 날 내가 집안에 앉아 있을 때 갑자기 나는 내 자신이 다음과 같이 큰 소리를 지르는 것을 발견했다. 어려서부터 나는 큰 소리로 외쳐본 적이 없다. 내 성품상 큰 소리 지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 나는 웨슬레 교인들처럼 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세. 나는 멈출 수 없었다. 그러나 나는 그때 성령 침례를 받은 것이 아니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단순히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했을 때 성령 침례를 받았다. 토레이에게 성령이 옮겨 부어졌을 때 밖에 나타난 것은 요엘 혹은 베드로가 말한 것과 동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비록 그것들이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동일한 것입니다. 성령이 무디에게 임할 때 그는 어떻게 느꼈고 또 무엇을 했습니까? 나는 자주 하나님께 그분의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해달라고 간구하였다. 어느 날 뉴욕시에서 아 그것은 얼마나 기억할 만한 날이었던가. 나는 그것을 설명할 길이 없다. 또 나는 그것에 대해 언급한 적도 별로 없다. 이는 그분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이다. 바울에게는 14년 후에야 말한 체험이 있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나에게 계시하여 나로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셨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손을 멈추시라고 부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후로 나는 계속 전도하러 다녔다. 내가 전파한 것은 달라진 것이 없었다. 나는 새로운 진리를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수백 명이 회개하고 주님을 믿었다. 당신이 온 세상을 내게 준다 해도 나는 복된 체험이 있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는다. 이 복된 체험과 비교할 때 온 세상은 저울 위에 작은 먼지 같을 뿐이다. 무디가 체험할 때 밖으로 나타난 것은 요엘이 말한 것이나 베드로가 말한 것이나 토레이가 말한 것과 다 다릅니다. 그러나 누가 무디의 체험이 오순절날 제자들이 가진 체험임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그들의 체험에서 밖으로 나타난 것은 다를지라도 본질은 동일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찰스 위니에게 임했을 때 그의 체험은 어떠했습니까? 성령의 능력의 침례를 받기 전에 나는 이 일에 대해 기대해 본 적이 없었다. 내 마음속에서도 내가 이런 일을 체험하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또 나는 누구에게서 이 일에 관해 들어본 적도 없었다. 성령이 내 몸에 임할 때 그분은 영광으로 내 몸을 투시하는 것 같았다. 내 마음에 부어진 기묘한 사랑을 말로 표현할 길이 없다. 나는 기쁨과 사랑으로 인하여 큰 소리로 울었다. 피니의 체험은 오순절의 복사판이 아니오 토레이가 체험한 것의 복사판도 아닙니다. 그리고 무디가 체험한 것의 복사판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체험이 오순절의 체험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어질 때 그들의 체험은 종종 크게 다릅니다. 어떤 이는 환상을 보고 어떤 이는 다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할 때 새로운 해방을 얻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큰 능력을 얻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하늘의 기쁨과 넘치는 찬미로 충만해집니다. 어떤 종류의 광경이든 그들이 체험한 것들은 바로 오순절의 체험인 것입니다. 모든 새로운 체험이 다 그리스도의 높이 올리우심과 관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것이 그것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완전히 동일하게 다루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편견과 선입관으로 우리 자신 혹은 다른 사람 위에 있는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철저히 차단된 방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이 원칙은 성령 강림의 증거로서 방언과 같은 특별한 표현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어떠한 표현이 있음을 전혀 부인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자유로이 행사하시고 그분의 역사 안에서 그분의 기뻐하심을 따라 증거를 주시도록 우리 자신을 양보해 드려야만 합니다. 그분은 주이십니다. 우리에게는 그분을 대신하여 무엇을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보좌 위에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또한 영광을 얻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이미 우리에게 부어졌음을 인해 그분을 찬미합시다. 우리가 단순한 마음으로 이 거룩한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우리의 체험 가운데서 이는 곧 그것임을 확실히 알고 담대히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
이제 우리는 성령의 역사의 두 번째 방면인 성령의 내주하심을 말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이를 때 우리는 이 점에 대해 더 많이 언급할 것입니다. 이는 로마서 8장의 주제가 성령의 내주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11절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등입니다. 만일 우리가 체험 가운데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알려 한다면 여기에는 성령의 옮겨 부음과 같이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 되심, 곧 그분이 하늘 보좌로 높이 올리우심을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는 성령이 우리 몸의 능력으로 임한 것을 체험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관적으로 그리스도의 주 되심, 곧 우리의 생명 안에서 그분이 능력 있는 통치자가 되심을 볼 때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능력이 되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이지 않음에 대하여 바울이 제시한 해결 방안은 성령의 내주하심의 계시를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선입관을 품고 있었고 성령이 옮겨 부어질 때 나타나는 징조를 주의하고 방언과 기적을 높였지만 그들의 체험 속에는 모순이 가득하고 결국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얻은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 그들은 성숙하지 않은 갓난아이 같았습니다. 고린도의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치료책은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오늘날 교회에 대한 치료책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서 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말했습니다. 에베소 성도에 대하여 바울은 그들의 마음 눈을 밝히사 무언가를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거룩한 사실을 아는 것은 당시 그리스도인의 필요였을 뿐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필요이기도 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기 위해 우리 마음 눈이 밝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께서도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만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아버지와 아들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이론이나 교훈이 아니라 복된 실제인 것입니다. 혹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인격이 있는 분임을 압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압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령은 그리 실제적이지 못합니다. 그들은 성령을 어떤 영향력, 의심할 바 없이 사람으로 선을 행하게 하는 영향력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들 안에 있는 양심이 성령과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악을 행할 때 성령도 그들을 질책하고 어떻게 행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준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그들에게 내주하는 성령이 결여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그분의 임재를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 안에 계신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편지로 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영적이지 못함에 대한 치료책이었습니다. 즉 그들로 하여금 누가 그들 안에 거하시는지를 알게 한 것입니다.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압니까?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볼 수 있기를. 제 안에 거하시는 분은 다만 어떤 영향력이 아니라 인격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제 안에 거하시다니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기뻐서 큰 소리로 외칠 것만 같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인격적인 성령임을 발견하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이것을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저는 다만 반복하여 그분은 인격이 있는 분이시다. 그분은 인격이 있는 분이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인격이 있는 분임을 100번이라도 반복하여 말하겠습니다. 저는 질그릇에 지나지 않지만 이 질그릇 안에 비할 데 없는 보배인 영광의 하나님을 담았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눈이 열려서 그들 안에 감추인 보배가 이렇게 놀랐다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풍성한 자원이 여러분이 당한 어떤 환경의 필요도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거주하는 도시를 움직일 만한 족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이 우주를 흔들 만한 족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제가 가장 경건한 말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남을 얻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만일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 안에 담은 보배의 위대함을 안다면 그들은 함부로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호주머니 속에 10실링밖에 없다면 길거리를 다닐 때 여러분의 몸은 매우 가벼울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볍게 말하면서 여러분의 지팡이를 휘두를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주의하여 돈을 잃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대수롭지 않게 여길 것입니다. 이는 그것이 대수롭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의 몸에 1,000파운드를 가지고 있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전체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기뻐도 길을 걸을 때 함부로 걷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발걸음을 늦추고 손을 호주머니 속에 집어넣고 손가락으로 여러분의 보화를 만져볼 것입니다. 그리고는 신사답고도 유쾌한 심정으로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의 진영 안에는 수천 개의 장막이 있었습니다. 그중 다른 모든 장막과 다른 한 장막이 있었습니다. 보통 장막 안에서는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혹 음식을 먹거나 금식하거나 일하거나 쉬거나 기뻐하거나 엄숙하거나 소리 지르거나 조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장막에 대하여는 공경하고 경외해야만 했습니다. 보통 장막 안에서는 마음대로 출입하고 원하는 대로 말하며 큰 소리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특별한 장막에 가까이 할 때에는 조용히 걸어야 했습니다. 그 앞에 서 있을 때에는 장중해지고 엄숙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을 만지고서도 형벌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만일 사람이나 생축이 그것을 만진다면 정녕 죽게 됩니다. 왜 이 장막은 이렇게 특별합니까? 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장막 자체는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 장막에 사용된 재료도 보통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크신 하나님께서 그 장막을 그분의 거처로 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믿을 때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곳을 그분의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돌로 만든 성전 안에 거하셨습니다. 오늘 그분은 살아있는 믿는 이들로 건축된 성전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마음을 그분의 거처로 삼으셨다는 것을 참으로 보았다면 우리의 일생은 얼마나 경건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 때 모든 경솔함과 얕음과 자만은 다 종식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성령님을 모시고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참으로 압니까? 여러분은 성경이나 하나님께 속한 많은 선한 가르침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더욱 하나님 자신을 모시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성령께서 그들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참으로 알아도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경건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경건함이 부족한 이유는 그들이 인격을 가진 성령이 임재한다는 사실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성령은 그들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기는 생활을 하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실패하는 생활을 합니까? 그들의 차이점은 성령의 임재 여부에 있지 않고 이는 성령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 그들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고 어떤 사람은 모르는 데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이 사실에 대한 참된 계시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크게 변혁시킬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주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 이 두 구절은 우리를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라는 사실을 발견한 후 이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순복시키는 데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인 것을 볼 때 우리는 즉시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헌신이 계시에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과 실패하는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은 성령이 있고 없는 데 있지 않고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모르는 데 있습니다. 결국 지식이 있는 사람은 그들의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고 지식이 없는 사람은 그들 자신을 그들의 주로 삼습니다. 계시는 거룩함에 이르는 첫 걸음이고 헌신은 두 번째 걸음입니다. 우리의 일생 중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절대적인 주권을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는 날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날은 우리가 구원받은 날과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문제를 일으켜서 우리의 헌신의 진실성을 시험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든 안 하시든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자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재산, 사업, 우리의 시간을 아무 보류함 없이 다 주님께 맡기는 날이 필요합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의 모든 소유와 어떠함은 다 그분의 것이 되고 완전히 그분이 지배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 다만 청지기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우리 안에서 확실한 사실이 되지 않을 때 성령은 우리 안에서 효과적인 참된 역사를 하실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그분께 완전히 드려서 그분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시지 않는다면 그분은 효과적으로 우리의 생활을 이끄실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으로 우리 안에서 절대적인 주권을 갖게 하지 않아도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분은 결코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실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성령의 능력이 제한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위하여 삽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삽니까? 이 질문은 너무 광범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실제적인 것을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그것을 여러분은 보류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다투는 일이 없습니까? 만일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다툼을 해결하고 성령께 충분한 주권을 드리지 않는다면 그분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더 이상 주실 수 없습니다. 지금 이미 주님께로 간 미국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편의상 폴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는 폴 박사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어린아이였을 때부터 그는 대학에 들어가 석사학위를 얻고 나중에는 박사학위도 취득할 것을 꿈꾸기 시작하였습니다. 즐거운 그날이 임하여 모든 사람이 그를 폴 박사라 칭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후 주님이 그를 구원하셨고 또한 전도하도록 그를 보내셨습니다. 얼마 후에 그는 큰 교회의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미 석사학위를 얻었고 박사학위를 위해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의 학업에 진보가 있었고 목사가 되었을지라도 그는 그리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었으나 그의 생명은 그리스도를 닮지 않았었습니다. 그의 안에는 성령이 있었지만 아직 그는 성령의 능력 혹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였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복음 전하는 자와 교회 목사로서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고 알려주나 내 자신은 진심으로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 나는 그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지만 내 자신은 아직도 기도하기를 좋아하지 않고 있다. 나는 그들에게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해주지만 내 생활은 거룩하지 않다. 나는 그들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경고하지만 나는 겉으로는 세상을 피하고 있으나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 그는 이로 인해 근심이 생겨서 주님께 그의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는 수개월 동안 기도하였지만 응답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금식하면서 그의 생활 속의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지적해달라고 주님께 구하였습니다. 오래되지 않아 주님은 다음과 같이 응답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나의 성령의 능력을 알기 원한다. 그러나 네 마음은 내가 원치 않는 것에 있다. 너는 모든 것을 다 내게 주었지만 한 가지 스스로 보류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네 박사학위이다. 누가 우리를 폴씨라고 하든 폴 박사라고 하든 우리는 아마 개의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그 칭호는 그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어느 날 박사가 될 꿈을 꾸었습니다. 청년기 전체를 통해 그는 이것을 위하여 온갖 힘을 쏟았습니다. 이제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거의 손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짧은 2개월만 더 지나면 그는 박사가 될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하나님과 변론하기를 제가 철학 박사가 되는 것이 제게 무슨 해가 됩니까? 폴 박사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폴 씨로 복음 전하는 것보다 당신의 이름을 더욱 영화롭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바꾸시지 않았습니다. 폴 씨의 충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바꾸어 놓지 못했습니다. 그가 이것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그는 동일한 응답을 얻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변론하는 것이 실패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조건을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로 박사학위를 얻게 하기만 하면 어느 곳에도 가고 어떤 일도 다 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뜻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는 동안 폴은 점점 더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기말 시험 이틀 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폴은 다음날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연구해 보았으나 그는 전할 메시지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는 일생의 포부를 실현할 시점에 당면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박사학위에서 오는 영향력과 그의 생명에 영향을 줄 하나님의 능력 중에서 하나를 택해야 함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에 그는 굴복하였습니다. 무릎을 꿇고서 그는 주님께 주여 제 일생토록 평범한 폴로 족합니다. 그러나 제 생명 안에서의 성령의 능력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서 그는 일어나서 월요일 시험에 응하지 못하겠다는 사유서를 써서 시험관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기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그는 별 특별한 체험이 있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그는 참석한 회중에게 6년 이래 처음으로 제목 없이 전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그들에게 그 이유를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준비해서 전한 메시지보다 그날 그의 간증을 더욱 축복하셨습니다. 그때로부터 하나님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그를 축복하셨고 그를 얻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세상과의 분별을 더 이상 밖의 사물로부터 아닌 더 깊은 내적인 실제로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매일의 생활에서 그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의 축복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그분 사이의 모든 다툼을 해결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폴 선생에게 있어서 다투는 문제는 그의 박사 학위이나 우리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아마도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절대적으로 항복하는 관건은 항상 어느 특정한 일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분이 그것을 얻으시려고 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얻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위대한 국가 지도자가 쓴 자서전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즉, 내 자신을 위하여는 아무것도 원치 않는다. 그러나 나의 국가를 위하여는 모든 것을 원한다. 만일 기꺼이 자기 나라로 하여금 그의 모든 것을 얻게 하고 자신은 아무것도 원치 않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없단 말입니까? 주여, 제 자신을 위하여는 아무것도 원치 않지만 당신을 위하여는 모든 것을 원합니다. 저는 당신이 원하는 것만 원하고 당신의 뜻 외에는 어떤 것도 원치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스스로 노예의 위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결코 우리의 몸에서 주인이 되실 수 없습니다. 그분은 그분을 위하여 무엇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에 항복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어떤 일도 할 수 있습니까? 저에게는 폴 선생과 같이 주님과 다투었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믿기 전 그에게는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후 그는 즉시 그가 사랑하는 여인을 주님 앞으로 이끌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에 대하여 그녀는 아무런 취미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그녀와의 관계를 끊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너무 그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회피하면서 계속 주님을 섬겼고 주님을 위해 영혼을 구원하러 다녔습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그는 성결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는데 이 느낌은 그로 흑암의 나날을 보내게 하였습니다. 그는 거룩한 생활을 할 능력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을 구했지만 주님은 그의 간구를 계속 상관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다른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전한 것은 시편 73편 25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집에 돌아온 후 그는 어느 기도 모임에 참석하였는데 한 자매가 똑같이 시편 73편 25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자매는 그가 조금 전에 이 구절에 대해 설교한 것을 몰랐습니다. 성경을 다 읽고 나서 그녀는 이어서 우리가 참으로 땅에서는 주밖에 사모할 자 없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녀의 이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하늘이나 땅 위에 주님 외에 달리 사모할 자가 없다고 말할 수 없음을 스스로 시인했습니다. 이로써 그는 그의 모든 일이 그 사랑하는 여인을 포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런 일이 그리 심각하게 보이지 않겠지만 그에게는 너무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 주여 만일 내가 그 여자와 결혼하도록 허락하신다면 티벳이라도 가서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가 티벳으로 가는 것을 관심하시지 않고 오직 그와 그 여자와의 관계를 관심하는 듯 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유를 대어도 주님이 중요시하는 것을 조금도 바꾸시게 할 수 없는 듯 했습니다. 이런 다툼은 수개월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가 다시 성령의 충만을 위해 주님께 간구했을 때 주님은 여전히 그 한 가지 일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주님은 승리하셨고 그 청년은 고개를 들어 주님께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여, 이제 저는 마음속으로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날 그는 새 생명의 시작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함을 받은 죄인과 그냥 죄인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을 주님께 드린 그리스도인과 일반 그리스도인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주님께서 다루시는 문제에 있어서 그분이 우리를 확실한 위치로 이끌어 주시기를.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께 완전히 순복하기를 원하고 내주하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그분께 구할 때 우리는 특별한 느낌 혹은 초자연적인 나타남을 바랄 필요 없이 다만 단순히 그분을 앙망하고 찬미하면 뭔가가 우리 안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그분의 전을 충만케 하셨음을 인해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